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무지한 자들이요 깨닫는 제 느린 자들이오니 또 깨달아도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느린 자들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그 충만한 그 조명의 역사를 더하시어서 주의 말씀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주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시원함을 얻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또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주 중에 이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새롭게 안 사실이 있는데, 우리 현상교회 안에 어린이들이 참 많구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했구나. 저 자신을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설교를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어떻게 들릴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또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뭐 저한테 특별히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예.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꼭 오셨어야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냥 레위 제사장들이 구약에 레위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또 오셨어야 했는가? 예수님이 꼭 오셨어야 했을까? 레위 제사장들이 구약에서 속죄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또 제사장으로 오셨어야 했는가? 하나님께서 속죄하는 제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그렇게 속죄하는 제사 제도를 주셨었는데 근데 왜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으로 오셨어야 했는가? 네,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제 답을 얻으시고 또 모르시면 저에게 묻지 마시고 부모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물어봐도 되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7장에서 레위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야 했는가, 여기에 대하여 레위 제사장직과 7장에서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레위 제사장은 죽어가는 제사장입니다. 또 죽어가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제물을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제사장,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는 제사장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제사장은 이렇게 죽어가는 제사장,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이 아닌 분이셔야 한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곧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신성을 본래부터 가지신 그분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제사장, 이렇게 영원한 제사장, 자신의 죄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장, 흠이 없고 거룩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8장에서 왜 예수님이 꼭 오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8장 첫 부분에서는 장막에서 일하는 그것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일했던 장막은 진짜가 아니라 참이 아니라 모형이다. 참된 하늘의 성소의 모형이다. 그래서 진짜 장막, 참 장막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시는 것, 그것이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땅에 있던 구약의 이 땅에 있던 그런 성막이나 그런 지상의 그런 성소의 모습들은 그것을 본뜬 모형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원래부터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되지 않느냐, 또 원래부터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늘의 우편,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셨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게서 우리를 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실패 없는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8장 후반부에서는 새 언약이 필연적이다,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꼭 오셨어야 했는가, 이것을 언약과 연결시켜서 설명했습니다. 새 언약이란 신약이고 옛 언약이란 구약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옛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옛 언약에서 더 말하겠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8장 7절에서 옛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옛 언약에 무슨 흠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충격적이게 들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인데 그 언약이 흠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사실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그래서 8장 8절에서 13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옛 언약이 흠이 있다는 것은 언약을 맺은 당사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여서 언약을 지킬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서는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누가 누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는 정도로 그렇게 충만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에서는 매년 속죄일마다 염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매년 드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죄가 매년 기억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염소의 피로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오히려 해마다 드리는 그 속죄제가 오히려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마치 수많은 그 레위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의 한계를 증명했듯이 매년 드리는 이 속죄제사는 그 속죄제사의 한계를 증명한 것입니다.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제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우리는 다른 제사가 필요하다. 다른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해마다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완전한 제사. 단번에 제사로 충분한 그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8장 13절에 첫 것은 낡아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첫 것이란 옛 언약이지요. 옛 언약은 낡아지는 것이고 새하여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옛 언약이 새하여 없어지고 필연적으로 즉 새 언약이 필요합니다. 이 불충분한 것들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그런 제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여주는 지금 그것이 예표하는 그 실체 하늘 그것이 예표하는 하늘의 그 참된 모형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단번에 그 완전한 제사를 드렸으므로 이제 더 이상 옛 언약에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도 지금 황소를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일이요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그 일을 완전히 성취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짐승으로 제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짐승으로 제물을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 십자가가 죄를 없이 하지 못했구나.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정이 능히 없이 하지 못했구나. 이런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옛 언약에 머무르면 안 되고 옛 언약은 낡아지는 것이고 사하여 없어지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새 언약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9장에 들어서도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곧 예수님이 꼭 오셨어야 하는가 왜 그러한지 제사장이 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필요한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섬기시는 이 성소에 관하여서 이제 그럼 옛 언약의 성소는 어땠는가 이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아무것도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옛 언약에도 그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신 것들이죠. 그 세워진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서 이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이 성소라는 것은 지금 하늘의 성소와 비교되는 이 땅의 성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에 있었던 그 지상에 있었던 그 성막을 말합니다. 하늘의 실체를 본따서 만들었는데 사람의 손으로 이 땅에 세운 장막입니다. 첫 장막이 예비한 첫 장막이 있다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첫 장막을 우리가 잘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첫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첫 언약 했기 때문에 첫 장막이라고 하면 아 이게 옛 언약의 장막인가 그게 아니고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해야 했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첫째 장막은 이제 그 성막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이 뭔가 지금 제사장이 하는 일을 보고 있는 말하고 있는 거죠. 레위 제사장이 일상적으로는 첫 장막에서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장막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그 휘장이 그것을 이제 나누어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일에 들어가는 곳을 이제 지성소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둘째 장막이 되는 것이죠. 3절에도 보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 하니 그래서 둘째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휘장을 통과해서 가는 곳이 이제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럼 첫째 휘장은 뭐냐? 그것은 이 성소에 뜰이 있으면 뜰과 성막을 분리하는 그 첫째 휘장이 있고 이제 그 성막에 들어가서 다시 더 안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곳 이것을 이제 둘째 휘장이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성막에서 제사장이 섬기는 그 공간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그 공간이 있지만 그 첫째 장막이요. 그러나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라는 또 둘째 장막이 있다. 이렇게 그 성막의 그 구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죠. 그래서 뜰에서 성막이 이제 동쪽을 향해서 있습니다. 동쪽을 향한 그 문에서 들어가서 첫째 휘장이죠. 그러니까 들어가면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북쪽에 이제 진설병이 있죠. 또 남쪽에 정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어 성소 안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뚝 들어가면 이거 쭉 계속해서 들어가면 이제 분향단이 있고 휘장이 있고 그 안을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40장 20절. 20절에서 28절까지를 우리 한번 20절에서 28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쭉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또 증개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20절부터 쭉 보시면 지금 그 언약궤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안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의 설명이 아니라 지금 20절부터 보시면 언약궤 증거판이 있고 그 증거판을 담은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것을 이제 그것이 있으면 가리개 휘장이 있고 점점 이제 그러니까 언약궤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언약궤에서 밖으로 나오는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지성소요. 휘장을 늘어뜨린 것이. 그리고 이제 22절에 이제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나오게 되면 북쪽에 이제 상이 있고 그 상위에 떡이 있고 23절에 그리고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 상과 마주하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밖으로 나올 때 28절에 보면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해서 또 휘장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문에 달린 이 휘장이 첫째 휘장이고 이 증거궤 언약궤와 언약궤를 안에 두고 그거 거기에 이제 단 휘장을 이제 둘째 휘장이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로 9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마주하는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장막이죠. 2절부터 나오는 것이. 그리고 이제 3절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래서 이제 3절부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대하여 이제 4절과 5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바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4절에 이제 금향로가 분향단이죠. 분향단.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았던. 그래서 이 분향단은 지성소를 다루는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다루는 회장 그 앞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제 4절에 마치 금향단이 지성소에 속한 물건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휘장 옆에 있는데 또는 밖에 있는데 예, 지성소에 속한 것으로 분향단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구약에 있는 그 성막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서 조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부터 6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네, 이것도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쌓으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치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쌓지 말며 번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분향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1년에 그러니까 한 번씩 그 속죄 그 향단불을 속죄한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속죄제 일에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 향단불에도 그 피를 바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지금 분향단을 왜 히브리서에서 왜 지성소에 속한 물건으로 보는가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확인할 것은 지금 언약궤가 있고 그 증거궤가 있고 그 위를 속죄소라 하고 지금 6절 말씀해 보시면 속죄소를 속죄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이 속죄소는 언약궤에 있는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와 이 분향단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레위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이제 그 일을 소개합니다. 그때 이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게 되어지는데 그때 독특하게도 이 분향단의 이 향을 지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 향을 가득 채운 후에 그 다음에 피를 뿌리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휘장 이제 박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성소와 굉장히 밀접한 기능을 하고 있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커튼이죠. 커튼이 있으면 그 앞에 있는 것인데, 근데 마치 지성소의 물건으로 보고 히브리서는 그래서 지금 하는 역할을 때문에 지성소의 물건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오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제 지성소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서 첫째 장막, 첫째 휘장을 지나 첫째 장막에서 이제 우리의 시선은 지성소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지성소의 언약궤로 향합니다. 지성소의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는 금으로 싸서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있는 금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금항아리에 있는 이 만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지요. 이 만나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죠. 그 광야에서 아무런 뭐 추수가 있는 것도 아니죠. 씨를 뿌려 추수가 있는 곳이 아닌데 그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셔서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이 금항아리, 그 안에 있는 만나는 생명이 어디서 오는가? 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이 참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언약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라라는 그 레위 지파 사람이 그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하나님께서 모두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다 제사장할 수 있다. 나도 제사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팡이를 열두 지파의 지팡이를 모아서 이제 회막에 두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제사장을 누가 세우는가라는 거죠.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무가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방식으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여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이러한 임명을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것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실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언약의 돌판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보여줍니다. 언약의 돌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언약의 돌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내용들이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이런 물건들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이제 우리의 시각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로 향하고 이제 언약궤 그런 물건들이 있구나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드시고 그 언약궤를 보시면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금으로 만든 뚜껑을 덮었습니다. 이것을 속죄소라 부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 이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언약궤와 그 위에 있는 속죄소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생명의 떡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그것을 말하는 만나가 있습니다.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는 언약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제가 안 찾으려고 했는데 또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25장 17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25장 17절 25장 17절에서 22절까지 거기에 이제 속죄소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속죄소를 궤 안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이 속죄소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동사에서부터 왔는데 동사 뜻이 뭐냐면 덮다입니다. 덮다. 언약궤가 있고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카파르 그래서 덮다입니다. 덮다. 굉장히 그 뜻이 그래서 독특하죠. 마치 뚜껑처럼 덮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는 대부분의 번역자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될 때 70인경이라 할 때 그때 이것을 덮개, 뚜껑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다 이렇게 속죄소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덮는 것에서부터 죄를 용서하는 그 의미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소, 쉬운좌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제가 영어 번역 쭉 보니까 NIV 버전 보니까 속죄의 뚜껑이라 이렇게 속죄의 뚜껑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가능한 한 그 덮었다라는 것을 이제 살리려는 번역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덮는 것 여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죄를 사하는 것 여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와 만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는 것 거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언약궤를 덮은 거기에 지금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그 덮은 그 시운소가 있고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피가 뿌려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언약의 돌판이 있는데 과연 그 백성이 말씀을 진행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시은소에 피가 뿌려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가능한 것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이 다 진행함으로가 아니라 그 뿌려지는 피 때문에 가능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만나가 보여주듯이 참 생명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위에 피가 뿌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다는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고 바로 그 위에 또 피가 뿌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인가. 결국 완전한 십자가의 그 제사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성소의 모양을 본뜬 이 지상의 성소 1절에서 말한 이 세상에 속한 이 성소는 이처럼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7절에 보시면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해서 1년 중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이 지성소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히브리서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표가 무엇인가? 이러한 성막과 제사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8절에 보시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첫 언약의 이 장막 여기서 첫 장막은 뭐 지금 아주 그 말을 그 단어 표현을 잘하고 있죠. 아까 첫째 장막, 둘째 장막 그렇게 하였는데 여기서는 첫째 장막을 말하면서 그 첫째 장막이 상징하는 바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의 섬기는 예법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구나.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고 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구나를 보여주는 것이죠. 백성은 단 한 번도 지성소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레위 제사장들도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그 외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허물을 위한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염소의 피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 예법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성소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게 합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지성소를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리라 하신 그곳에 그곳을 사모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이것을 사모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형일 뿐 실체가 아니어서 첫 언약이 그대로 있다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참 성소인 하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의 예법은 장차 올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사모하게 합니다. 첫 언약의 예법은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갈 자임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장차 올 완전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첫 언약의 예법은 모양에 머물러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참 성소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까? 그것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이 일은 성취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께서 사람이 되셔서 스스로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는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소는 바로 하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휘장이 가로막아서 접근할 수 없었던 구약의 그 예법이 말하는 그 휘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너희는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입니다. 휘장이 가로막아 접근할 수 없었던 하늘 지성소에 우리는 들어갈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리라 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복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20절 말씀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이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과하여 하늘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님의 육체를 통과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찢긴 몸과 흘린 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셨고 그리고 친히 자신이 휘장이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그의 육체를 통과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의 육체를 통과하여 예수님의 육체를 통과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하나님과 사귀는 이 복된 교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만찬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